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좀 점검해 볼 만한 게 그 이직 시 체크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직 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 이직을 하겠다 아니면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에 대한 거는 공부가 본인이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드러나는 정보 이외의 것을 꾸준히 그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반복해서 몇 번씩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통보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거는 서류 문서상으로 받으라.
메일도 가능하죠.
메일도 가능합니다.
예.
네. 반드시 문서를 받아야지 물론 구두상으로 한 것도 계약은 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부분 이제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됐던 간에 연락이 오게 되면 이제 문서로 오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럼 그 문서를 받고 이제 본인이 이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 됐다 그래놓고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사례가 최근에 하나 있었어요.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예, 낙동강 오리알보다 더 심한 사례였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A라는 회사에 이제 면접까지 다 보고 나서 취업 완료가 되셨죠. 근데 이분은 이제 있는 회사에다가 이제 퇴직 통보를 했어요.
예.
사표를 썼죠.
예.
사표를 써서 사표 처리가 됐다라는 거죠. 사표
예.
처리가 되고 이분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날짜를 맞으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회사에서 갑자기 취소 통보를 했어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합격이 되신 거예요. 그건 합격된 거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해고. 부당해고 사유로 들어갑니다. 그건.
아 그래요?
예, 부당해고로 사유 들어가서 신랑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신랑
법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그 상태.
근데 그건 무조건 이겨요.
예,
예. 예 그거는 부당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 관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명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인 거죠.
가능한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데 그것도 구두상으로 받아들인 것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래야 좀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네, 노동청에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고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3개월이면 몇 개월 정도에 대한 그
물질적인 보상
예 네, 물질적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근데 그분이 몇 달 후에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고 싶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법적으로
그분이 참 그분 같은 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다시 복직을 좀 해달라고 복직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
근데 다행히 그 회사에서
받아줬어.
받아줬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근데 사실 그분은 이직을 이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간 건데 다시 또 이직하려고 또 나오 준비도 하고 있는 거지. 그 양반은 그 상태에서 그 해직 통보했던 회사가
다시
와달라고 아 우리가 저기 뭐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가 각서까지 써주겠다.
그럼 가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연락이
갔어요,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다시 가기로
했어.
했어요, 다시.
아, 그 지금 ING이구나.
예.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 해직 이제 부당해고로 돼서 노동청에다 고발하고 막 또 회사끼리
그렇죠.
했었으면
못 갔지.
아.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그
착해서
착한 건지 좀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안 했구나.
네, 그분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손해 볼 때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줄 때도 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당신이 언제 오든 우리는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당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받아주겠다. 그리고 전했던 건 정말 미안하다.
이건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아니 원래 있던 회사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해달라고 해서 다시 계셨더니 또 그만둔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 친구도 그게 되게 고민인 거지. 왜냐면 일주일 전에 다시 복직 신청을 해서 복직이 됐는데
시간도 알고 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내가 하기도 예분이 참 얘도 참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들으면 아주 죽일라고
아주 그 정말 얘는
그 업계에 발을 못 붙일
수가 없지. 거기에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지. 거기서 인간관계는
아니 이제 거기는 끝난다.
끝난다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이거 들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비는 게 또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예, 그 기존 업무에 대한 마무리 얘기 좀 들으시죠. 인수인계서 같은
그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거는 웬만큼 정신 박힌 사람이면 예. 제대로 해놓고 나오지 않아요?
예, 제대로 하고 나오죠. 대개 회사들을 보면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떠한 폼이라도 완벽한 폼은 없잖아요. 그 규정에 있는 업무 인수인계서를 갖고 업무 인수인계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거기 형식적으로만 적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후임자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에게 그 직접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내가 맘먹고 일주일 동안 작성을 했거든요. 48페이지 나오더라고.
그들이 연락 없었어요.
네, 그들이 연락. 근데 그 업무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안 읽어본.
그래서 사실 안 읽어볼 것 같아요, 나도.
48페이지 나오면 그걸 PDF로 만들어서 내가 주고 왔거든요. 그걸 인사팀에도 한부 보내고 뭐.
어쨌든 할 건 다 하고 나.
할 건 다 하고 나왔지. 그거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치밀한 인간.
치밀해야 돼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관계 마무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하죠.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거든.
더군다나 같은 업종이면
또 계셨어요.
네.
그리고 같은 업종이든 다른 업종이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딱 정말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이직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A라는 회사가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부분이 싫어가지고 B로 했는데 그 B 회사에서 똑같은 A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B에서 또 다른 C로 이직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분한테 다시 A로 A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A가 조금 더 낫던 것 같아요. 그 회사로 다시 이직하시겠어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안
간다고. 아니라고 그렇지. 이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나도 지금 전에 다니는 회사 계속 다시 오라고 연락 와요. 내가 안 가.
그거 왜 가?
어? 아니, 갈 필요가 없지. 그거 왜 가? 내가 이미 다 마음 다 정리했는데. 자, 한번 그 원로적으로 돌아가서 다른 직장을 결정 후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연봉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연봉.
근데 이거는 내가 이직을 선택한 이유와 맞물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직을 선택한 이유가 연봉이었다면 적절한 연봉이 우선일 거고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좀 더 인정을 해주는 거였다라면 그쪽으로 볼 것이고 이직의 이유와 이 그 직장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얘기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근데 회사가 안정적인가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있어서는 사실 저는 어차피 그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예.
예. 더 그 또 반대로. 또 평생 안정적인 회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대기업들 중에서도 뭐 좀 한순간에 확 넘어가는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한순간에 막 넘어가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또 몇십 년씩 장기적으로 가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 이 회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
근데 그 생각. 안정적이라는 거에 대한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그쵸? 기준이라는 예. 거.
나처럼 들어가자마자 회사가 적자 전환되고 재수가 없는 거야 내가. 재수가 없지. 나 들어가는 회사마다 다 잡혀 전화냐. 비상경영하고 미치겠어 아주.
그러면 그거는 회사가 운이 없는 걸까 아니면은
회사가 운이 없는 걸까?
아니 회사가 그거... 운이 없는 거 아니고 그 시대가 안 맞는 거죠.
아 시대 지금 살.
왜냐면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단대도 마찬가지거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희 비상경영 체제 안 하는 회사가 어딨어요?
그래 그럼 환경 탓으로 돌려.
환경 탓으로 돌려. 뭐,
상황 탓으로 돌려.
아, 네, 뭐 그런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그 얘기 이직 얘기 나오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좀 안정성 얘기 나오니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저번에 안은우님이 얘기하셨나요? 구조조정하면 남아야 되는 사람이 떠나가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 남는 그런 경우. 요새 구조조정 안 하잖아요.
하는데도
명태. 명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지금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인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성과 분석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등급 나눠서 하위 등급들에 대한 상태가 이렇게.
최근에 뭐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아 예예. 예. 이니셜이라도.
H
하나?
H그룹인데
야구도 못하는데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하고 나서 보통 그 일반적인 그 결례는 구조조정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이후에 다시 사람 뽑아요.
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그 회사는 구조조정하자마자 다시 사람을 다시 뽑더라고요.
새로운 인력?
네, 새로운 인력. 새로운 대체 인력.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그러면은 나갔으면 하는 사람들도 떨궈낸 거야.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시 필요한 부분들이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또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 최근에 사례 보면 좀 대기업군들 같은 데서도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있어요.
아.
엘모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조조정 제가 알기로 구조조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엘모그룹에 한번 물어봐.
그리고 그 엘모가 이 엘모인가?
외국계 회사 중에 S그룹 같은 경우에도
S그룹?
네, 구조조정을 했어요.
외국계?
네, 외국계 중에 S그룹 중에서도 구조조정을 한 2, 3개월 전에 했죠. 네, 2, 3개월 전에 했고 근데 거긴 또 이렇게 바로 사람 뽑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회사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회사는 안정적인데 내 위치가 안정적이다라는 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회사가 안정적인다보다는 일단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 프로페셔널만 하다면 예. 그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본인은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다라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직 이후에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었는데요. 회사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 문화와 완전히 다른 두 회사를 다니다가 두 회사를 바뀌는 건데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회사에서?
기업 문화에 따라서 조금 틀린 점이 틀리거든요.
예.
근데 그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분이 이제 대기업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가셨는데 이제 그거 적응을 못해가지고 또 막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근데 그 회사마다 근데 진짜 회사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할애를 해주면 좋은데 본인이 맞춰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본인이 예.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던 해더라도 예. 일단은 본인이 그 회사에 맞추려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이제 회사마다 인트라넷이 다 있잖아요. 인트라넷.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게 그 회사에 있는 게시판, 게시글들이에요. 게시글들을 쭉 뭐 몇 년 전 것까지 쭉 읽어보면 그 회사의 분위기가 어땠고 하는 걸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어느 정도 회사의 체계가 갇혀 있는 곳으로 가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누가 키맨이고 누구에게 이걸 물어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대략적인 프로세스상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프로세스가 없는 곳에서 프로세스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그것도 적응하기 힘들어요.
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프로세스가 미약하잖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그 적응하려면 회사의 규정을 숙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우리 형님 회사를 다니게 되면 OJT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OJT 과정에서 OJT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OJT를 해주는, 그러니까 받는 대상이라던가 하는 사람들 자체의 태도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저는 좀 그 OJT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회사를 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회사에 있는 분 한두 분 정도 하고 빨리 좀 친하게 지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부분들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중요한 건 인맥 특인 거지. 관계 특인 그렇죠. 거지.
그러면 그런 도움이 본인이 또 회사에 적응하는데 아마 플러스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이제 서로 이제 좀 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는 경우니까 예. 기선제압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텃세가 분명히 있을 거다.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조율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방법은 없어. 내가 거기에서 이 회사를 들어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얼마나 버틸 것인가, 이 회사에서는 나는 얼마나 더 다니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한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가서 이렇게 말했지만 본인의 이해 성과 확실히 높아지면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필요한 인력이 구분이 되면 예, 자기가 모셨던 상사도 저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 사례에 딱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제 친구가 얘기를 해준 케이스인데 제 친구도 일 때문에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그 웬만큼 내노란 브랜드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혼자 나와서 뛰는데 회사에서 어떤 그 관련된 패션업계 회사에서 그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제안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를 가지고 PT를 해서 회장님과 사장이 오케이를 했어. 그럼 너 들어와라. 우리 회사 들어와서 내가 너한테 그 한 분야를 띄워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해봐라. 라고 해서 오케이 사인이 났어. 그 PT 하나를 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자기 파워가 생긴 거예요. 한 조직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너 밑에 있는 아들이 거기에서 또 한 분야를 맡고 있네. 근데 그 아들하고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거네. 근데 이 아들이 이 사람이 했던 것 모든 기획안 이거를 싹 다 보이콧해버렸어요. 싹 다 제동을 걸었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근데 몇 번의 면담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쨌든 뭐 위에서 한 거니까 인정은 하는데 나는 이 컨셉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컨셉으로 다시 만들어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00여 장 넘는 그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출근을 하긴 전인데 내가 이 회사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거 기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틀어질까요?
갔어요?
아직은 안 갔어. 월요일날부터 출근.
오너의 아들이면 숙이고 들어가야 되죠.
일단은 내가 거기에서 사장한테, 그러니까 오너한테는 인정을 받은 거잖아.
네.
오너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이런 사회생활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학 갔다 와서 바로 인정받고 타이틀 갖고 일하고 막 이랬던 친구라서 이렇게 누구한테 숙이고 가야 되는 게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왜? 거기서 인정하고 나 이 역할까지 줬는데 네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보이콧 걸었는데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기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기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진짜 이럴 마음이 있으면 일단은 숙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이기 뭐 오늘 아들인데 차기 CEO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조직 생리를 적응을 못 하는 거지.
예. 이거 뭐 얘기할수록 이거 참 그 깝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람이 얽히게 되면 이게 참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사람이 얽히게 되면 참 그렇죠.
예. 오늘 그 이직에 대한 얘기 쭉 드렸습니다. 그 시간도 늦었고 오늘 그 안울 언니님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네.
오신 후에 또 녹음하러 오시고 폴님도 이사를 앞두고 계셔갖고 정신 없으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아마도 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신 분의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직 그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그 여전히 그 저희 메일은 ilovesaram@gmail.com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능을 저에게 좀 마음껏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 투자도 투자죠.
투자죠.
물질적 투자만 투자가 아니잖아요.
정신적 투자가 제일 큰 투자죠.
우리 와이프. 정신적 투자.
이건 왠지 무슨 방송용 멘트가 더 느낌이
방송용 멘트가 약간 있지. 없을 수는 없잖아.
어쨌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 네, 맞아, 맞아.
세상은 맞아. 그렇게 살아. 아주 좋은 자세.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